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네에서 망나니로 소문난 아들을 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까지 아들 없는 셈 치고 잊어버리세요. 그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었다면 벌써 잊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집을 나갔다 해서 자기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1장에서 오늘 11장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계속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보죠. 세 가지로 과거 얘기를 하고 현재 얘기를 하고 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긴밀한 친밀감을 얘기해 주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이 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척 초라하고 비참한 노예들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희망도 열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것 호세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모세에게 모세 입을 통해 말하셨다였죠.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다시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초라한 노예들을 내 아들이라 말하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면 이유가 딱 하나, 내가 사랑하여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이라 칭하고 노예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갔다, 이 말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으로 계속 갔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 빠져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팔에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 과분한 은총이며 과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내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어찌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닌가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는 5절 7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5절을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걸 싫어해요. 자꾸만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마침 아수르의 왕이 죽게 되자 그 정치적 상황을 틈타서 그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에게 원조를 칭합,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을 또 아수르 왕이 다시 세워져서 알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해서 나라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아수르에 공격받고 조공받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호세아 10장에서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다음 6절 7절을 같이 보지요.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궤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길 싫어하는 그들에게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여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칼로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것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나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죠. 우리가 우상에 빠질 때, 바알에게 숨길 때, 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에 빠질 때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매를 허락하시죠.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함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침략하는 고난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죄를 짓는 분이 있다면 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죄란 죄는 어떤 죄든지 다 회개하고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양심에 찔리는 것 있습니까? 나는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이요. 10년 됐는데 그런 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양심 살아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빨리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직장 저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 정치적 힘이 있고 경제적 힘이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돕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를 보지요. 8절에서 12절 먼저 8절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폐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과 함께 같이 멸망했던 이웃 나라입니다. 아니 이웃 그 성읍들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이 망할 때와 같이 망한 아드임과 스보임 같이 망하게 두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한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긍휼은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그 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엄마는 그 태 안에 있는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죠. 그만큼 태 안에 있는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하다 이 말은 아기를 품은 엄마의 마음이 엄마 마음같이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지금 불붙듯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할 때 잠시 징계를 하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참는 데 한계가 있고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시기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Father's love,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하면 자녀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자가 한번 크게 울부짖으면 그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사자는 강한 자를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울부짖으면 집 떠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머물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심이 참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 너를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드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큰 질병으로 고통 중인 분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친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헛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 11장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Father's love,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그 직장도 없이 그냥 흙수저로 일시직을 하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한 청년에게 어느 날 갑부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 밝힐 때 그 청년이 막 그냥 자기 얼굴도 때리고 살도 꼬집고 이게 생신이냐 꿈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죠. 여러분 만약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라면 우리 살을 꼬집고 놀라지 않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는 거죠. 뭘 얘기하십니까? 호세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야 저분은 참 좋은 아버지구나 이런 분들 가끔 있죠? 못 보셨나요?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본 최고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그분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모습을 보여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 태평양의 바닷물과 같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그저 한 컵의 물, 아니 한 방울의 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큰 사랑입니다. 그 예수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지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성자 예수님, 그분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죽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무모한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보다도 크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여러분이 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계속 구애를 하듯 신이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 찾아와서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놀랍고 경이롭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탕자처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 인생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다 버리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집을 쳐다보면 돼지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 매를 드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 매를 드시면 그 아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때로는 인간의 배신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감옥으로, 때로는 우울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공허함으로,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도 가는 것, 이것 다 매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내 스스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말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설교 제목 호세아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망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영원히 망하게 두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 망하게 되었다 말해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망하게 영원히 두겠느냐? 여기 혹시 나는 망했어 이런 분 있습니까? 여기 모든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갈팡질팡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영원히 망하게 두겠느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도 한동안 방황의 수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식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끝까지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기보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앞서 대학 시절에 그는 이런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그런 못난 자식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부모님께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남긴 메모였습니다. 대학생 때 집을 나간 프랭클린 그레엄은 이 나라 저 나라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그리암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늘 들어왔던 성경 속의 도시 예루살렘, 그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진 예루살렘 땅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같이 못된 인간은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허름한 한 호텔에 잠을 자면서 그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기도원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청년 프랭크 그리암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마치 자기를 향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실컷 울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프랭크 그리암은 아버지 빌리 그리암이 돌아가신 뒤 그 뒤를 이어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샘물이 솟아나듯 계속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재기불가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다시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알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바울의 외침을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요 뭐 앞바다 동해 서해 요 잠수함이 있어요. 이런 300m, 500m 깊이의 잠수함은 저 바다 심해 2000m, 3000m에 못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2000m, 3000m 정도 되는 곳에 다니는 잠수함은 특수 강철이 굉장히 두꺼운 강철로 해야만이 그 2000m, 3000m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깊은 2000m, 3000m 그 두꺼운 강철로 특수하게 만든 그 잠수함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높은 압력 속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 물고기는 두께가 강철이 아니고 1cm도 안 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2000m, 3000m의 그 수압을 이겨냅니까? 그것은 그 물고기 배 안에 밖에 있는 압력보다 더 센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밖에 있는 것을 다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내적인 힘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게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죽여서 살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열등감이 없어요. 자존감 생겨요. 그러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 없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패해도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죠.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죽을 때 너는 유산 1원도 받지 말라 하고 딱 죽습니까? 죽는 순간도 부모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볼품없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